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예,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시록 말씀 특별히 1장 뒷부분부터 3장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영광에 이르러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특별히 주의 날, 주의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일. 주일에 특별히 성령님 안에서 in the spirit으로 나오죠. 사도 요한이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면을 다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유배되어 감옥에서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모섬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와 만나주시며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눠주시는 모습이에요. 언제? 주일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예배 속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있는 이 땅의 현실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말이 있지만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는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세요? 천국이에요. 이미 영광에 이르러 계신 그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천국으로 이끌려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곱 촛대, 일곱 촛대는 뭘 가리키죠? 일곱 교회를 바라보며 그 안에 속하여 예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으로 대표되는 촛대는 이 땅에 일곱으로 대표되는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거기에는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고요. 반모섬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보지는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왜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내 실상으로 실체로 누리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누려야 하는 현실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천국 현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뭐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아직 보이지가 않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린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에 영적으로는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천국에 이미 속해 있나요? 안 속해 있나요?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교제 나누는 천국 교제 현실이 이루어져 있나요? 안 이루어져 있나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우리도 아바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 가면은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을 주셔서 즉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교제 나누게 하셨다. 아, 그거 천국의 현실 아니에요? 천국 가서야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시듯 우리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두 교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도 천국 교제의 현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반모스라는 섬에 갇혀 감옥에 갇혀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큰 시련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그저 불행하다, 안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현실을 그곳에서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변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일반 은혜와 일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현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요.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 현실을 정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겠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시작된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어디에 속한 생명. 죽음에서 해방된 생명,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생명, 어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생의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시작이 됐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영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이 시작됐고 죽음을 통해 영생을 더 온전히 누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거듭났다는 표현 아시죠? Born again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그 거듭나라라는 단어가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again이 아니라 또 어떤 뜻이라도 쓰인다 그랬죠? 원어를 보면 above라는 뜻이에요. Above. Born above.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천국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가 우리가 속한 곳이니까. 바로 이 천국에 속한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증거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구하면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대신 뭔가 다른 건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죠. 이 천국 믿음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뭐가 비교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과 믿음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 앞구절에 가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천국 현실을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따라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라는 거죠. 우린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걸 봤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지금도 천국에서 그의 교회와 함께하며 이 직분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친히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신실하게 그 예수님의 제사장 대신 왕 대신 선지자 대신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얼마나 지키고 계시고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신 후에 2장, 3장에 각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2장, 3장에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꾸짖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죄를 다뤄주시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이해할 때에 그 앞에 나온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즉, 사랑으로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같이 여기시고 자기 신부같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의 교회를 죄까지 다뤄주시며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2장 3장을 봐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않고 2장 3장을 보면 그냥 두려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자가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다고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먼저 17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뒷부분 말고 첫 번째 부분만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자, 사도 요한이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성령님 안에서 천국 보좌에 이르러 계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떠했는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사실 이 모습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성령님께로 인도되어 천국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성도들의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구약에? 그냥 성령님께 인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까지 나아갔던 선지자. 예, 네,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도 이와 같았죠.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거룩하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뭐였죠? 나는 죽고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죽은 자처럼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죠.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는 모습. 그뿐 아니라 이러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불러주셔서 교제를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또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두 가지 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반응도 이와 같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지극히 큰 경외심으로 인해 정말 죽은 자처럼 그 발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도요. 그렇게 돼요. 내 죄인됨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질 때도 그렇게 돼요.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사도 요한이 언제 경험하고 있다고요? 주일에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 교제 나눌 때 그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도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일에 주님이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지극히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일 예배로 부르심을 받아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꼭 엎드려지라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며 대신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그 지극히 큰 사랑으로 인해 찾아오는 지극히 큰 경외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겸손히 낮아져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너무 측량할 수가 없이 크면, 너무나 넓고 깊고 높고 측량할 수가 없으면 감히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 말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면 너무나 겸손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감히 자기가 밤보섬에서 이렇게 잘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 행위에 따른 막 보상,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예수님 좀 상 주세요, 보상을 막 요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울부짖으면서 왜 이렇게 내 몸이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을 구하고 경외함이 없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는 마치 죽어 마땅한 자처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만을 붙들고 자랑하며 예수님 보좌 앞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게 있죠.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그 한마디만 하면은요, 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한마디 자체에 모든 사랑과 은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완전 타락한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모습이고요. 자신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한 것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오직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도 곧 천국에 들어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볼 때에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도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지는 것밖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천국의 현실이 우리 삶과 교회에서 항상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드릴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구하며 원수처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 계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린 다시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산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어 계속해서 천국에 속한 산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가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려졌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기 뜻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 늘 인정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만을 붙들고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 결국 우리 죽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같은 현실로 드러나겠죠. 그날에도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죽은 자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17절을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붙드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바로 앞구절인 16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아보는 각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형제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손에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은 너무나 복된 자죠. 지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복된 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이루신 현실이 있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현실이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실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가 내가 이룰 현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를 결국은 천국 영광에 무사히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서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야만 하는 우리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의 얼굴빛을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관한 여러 구절이 나와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오른손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 오른손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생각나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여기서는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언제까지? 약속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구약에서는 언약기업의 땅이 가나안이었죠. 그러니 두려워 말고 너가 할 일은 뭐라 그러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천국 본향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한번 같이 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때로는 너무나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의 싹 다 치러주셨죠. 그뿐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생명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시대이기도 하지만 교회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은 뭐라고요? 7년 대환란, 고난의 때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기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독생자 내어주시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셨죠, 성경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이 사랑을 아는 자들, 이 사랑을 맛본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힘입어 우리는 하루하루 인내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의 현실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닌가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진짜 두려움의 근원들, 죄, 사망, 지옥, 심판까지. 아니, 거기에 비하면 사실 다른 것들은 그거에 비하면 두려워할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제 곧 뒷구절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가면 이렇게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손에 두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이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따라오는 거죠.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 죄를 다뤄주시고 꾸짖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까지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된 현실이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오른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손으로 그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굳건히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루하루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종착점은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영광의 본향임을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기쁘게 이 나그네 경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